우리가 마음을 집중하고 정말로 옥토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황당한 사건 두 가지를 소개하면서 설교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어느 사건이 더 황당한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건은 독일 라인강변의 소도시 구토슬로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짙은 안개 속에서 운전하던 두 명의 운전자가 정면으로 충돌해서 두 사람 다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은 운전자와 달리 차는 흠집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운전한 사람은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는데 차가 흠집 하나 없이 깨끗할 수 있을까? 경찰이 CCTV를 동원해서 조사해 보니까요. 안개가 너무 짙어서 중앙선 차선이 잘 보이지 않자 두 사람 다 운전석 밖으로, 운전석 창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가다가 반대편에서도 자신과 똑같이 얼굴을 내밀고 달려오던 상대편 이마와 박치기를 한 것입니다. 세계 유일의 정면 이마 충돌 사건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황당하지요? 이마끼리 붙였대요. 두 번째 사건은 2004년 여름 역시 독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클럽 대항 핸드볼 대회장에 아시아 국가인 스리랑카 핸드볼 국가대표팀이 참가를 했습니다. 핸드볼 수준이 낮은 이 스리랑카 대표팀이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유럽 최고 수준의 독일에 와서 친선 경기로 핸드볼 클럽팀과 게임을 했는데 워낙 수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첫 번째 게임에서 29-0 충격적인 완패를 당했어요. 하지만 스리랑카 핸드볼 국가대표팀은 충격적인 완패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도 계속해서 한밤중까지 연습을 하는 등 놀라운 팀워크와 투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습에 감동한 독일 언론들은 야, 스리랑카 핸드볼 국가대표팀의 이유 있는 도전,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쓰면서 이들의 투지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두 번째 게임에서도 이 스리랑카 대표팀 32-1이라는 한 골 넣습니다. 참담한 그런 결과로 완패를 했지만 독일 언론에서는 다시 한번 이들의 스포츠 정신, 도전 정신에 박수를 보내면서 감동을 했는데 그런데 세 번째 게임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서 스리랑카 핸드볼 국가대표팀이 깜짝같이 사라져버렸어요. 당황한 독일 핸드볼 연맹에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스리랑카에는 그 당시 2004년 그 당시까지도 핸드볼 대표팀이 없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뭔가? 경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독일 핸드볼 클럽팀과 게임을 했던 그 사람들은 밀입국자들이었어요. 독일에 밀입국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스리랑카 사람들이 삼삼 모여 자기들끼리 모여서 있지도 않은 스리랑카 핸드볼 국가대표팀을 만들었고 가짜 국가대표라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밤늦은 시간까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연습한 것이 상골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들 가짜 스리랑카 핸드볼 대표팀은 아직까지도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밀입국이 성공한 것이죠. 참고로 이 사건은 이탈리아에서 마찬이라는 제목의 영화로도 만들어졌고요. 이 사건의 충격을 받은 스리랑카에서는 2004년 이 사건 이후에 정식으로 핸드볼 국가대표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사기치면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것 역시 황당하기 그지없는 사건인데요. 교회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떤 사건이 좀 더 황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본 사건이 더 황당하다. 정면으로 충돌한 거. 아니다. 단체로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친 거, 이 두 번째 사건이 또 황당하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자, 이 두 가지 사건에 못지않은 또 하나의 황당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가정을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담임 목사인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중 한 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말을 합니다. 집사님, 목양실로 잠깐만 오시지요. 담임 목사의 전화를 받은 집사님이 목양실에 가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목양실 한가운데 소주병이 떡하니 놓여있고, 예, 담임 목사가 이 집사님에게 소주를 따라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한 잔 쭉 드시지요. 예,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가정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이고, 가정을 해서 얘기를 들었지 왜 하필 그런 장면을 가정에서 말을 합니까? 이런 그 표정을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두 가지 황당한 실제 사건에 이어서 그 두 가지 사건만큼이나 황당한 장면을 가정에서 말씀드린 이유는 가정에서 말씀드린 이 장면이 오늘 본문에 실제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절로 5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에 내가 모든 네갑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네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시는 어떤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명령을 말씀하셨습니까? 저길 보세요.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누구? 누구네 집으로 가라고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라.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어갑니다. 참고로 저기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이란 이게 뭐냐? 선지자들이 사용하던 방 혹은 제사장들이 사용하던 방, 그런 방을 가리킵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선지자들이 사용하던 방 혹은 제사장들이 사용하던 방으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마시라. 예.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넣고 마시라. 레갑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포도주는요, 성찬식에 사용되는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런 포도주가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포도주는 말 그대로 술이에요. 물론 이스라엘의 환경, 뭐 기후, 문화를 고려해 볼 때 포도주는 술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그런 술의 개념이 아니라 음료수의 개념이다, 음식의 개념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 포도주, 예레미야 선지자가 레갑 사람들에게 마시라고 말한 이 포도주는 단순히 음료수나 음식의 개념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누가 뭐래도 술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가정에서 말씀드렸죠? 예. 담임 목사가 어떤 집사님에게 목양실로 오라고 해서 소주를 마시라고 말하는 그러한 장면과 같은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황당한 명령을 말하셨을까요? 이렇게 황당한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내린 명령을 통하여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6절부터 10절을 두 개의 화면을 연속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바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쏘지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갑 사람들이 누구냐? 이것부터 살펴보면 레갑 사람들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아들 호밥의 후손들로서 다른 말로 겐족속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겐족속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지역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레갑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레갑 사람들이 그들의 선조인 요나답의 명령을 조금 전에 읽었죠? 철석같이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레갑 사람들은 그들의 선조인 요나답이 명령한 세 가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 개인적인 재산을 갖지 않는다는 것, 평생 동안 장막에 산다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요 무려 300년 가까이 300년 동안이나 철저하게 지켜왔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레갑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는 황당한 명령을 하신 것 역시 레갑 사람들이 300년 동안 철저하게 지켜온 이 세 가지 사실과 연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300년 동안 레갑 사람들을 계속해서 지켜보셨어요. 그 결과 이 레갑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선조인 요나답의 명령을 철저하게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300년 동안 보고 계시고 그래서 확실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레갑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 이렇게 명령을 해도 절대로 마시지 않으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레갑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레갑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까? 레갑 사람들 시험하신 겁니까? 테스트하신 거예요? 예,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레갑 사람들을 테스트하신 게 아니고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레갑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예레미야를 통해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명령을 하신 이유. 레갑 사람들이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3절로 14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렇습니다. 지금 읽은 구절은요. 레갑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라는 예레미야 선자의 말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을 하자. 레갑 사람들이 단호하게 거절하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누구에게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저 화면에서는 그 생략을 했는데요. 13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주민 앞에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이란 건 누굴 가리키느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니까 레갑 사람들이 단호하게 거절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레갑 사람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레갑 사람들이 단호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화면 밑에 부분을 보세요.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레갑 사람들이 순종하는 것과는 달리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레갑 사람들이 누구의 명령을 순종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갑 사람들이 누구의 명령을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순종한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 선조의 명령을 순종한 겁니까?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 레갑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게 아니라 자기들 선조의 명령을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레갑 사람들이 단호하게 거절했는데 왜 거절했느냐? 뭐 때문에 거절했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포도주 마시라는 것을 거절한 게 아니라 자기들 선조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명령,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자기들 선조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한 것이다. 순종하기 위해서 거절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선조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한 레갑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아라,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아, 저 레갑 사람들의 모습을 좀 보아라. 저들은 자기 조상이 명령한 것도 저렇게 철저하게 지키는데, 사람이 말한 것도 저렇게 철저하게 지키는데,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너희에게 말씀하셔도 너희들은 순종하지 않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아, 사람의 말도 저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레갑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위클리프 성경번역회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곳의 선교사들은 신앙에 투철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학, 언어의 재능으로 봉사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나 남미에 있는 소수 부족들이 사는 곳까지 찾아가서 그들의 언어를 배운 다음에 그 부족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 주는데요. 한 번은 남미 아마존으로 들어간 한 선교사가 그곳 부족들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다가 딱 막혔어요. 어떤 단어에 막혔어요? 어떤 단어냐? 순종이라는 단어에 막혔어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저 사람들의 말로 번역을 할까 고민하다가 우연히 이 마을에서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심부름시키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심부름을 잘해야 한다 강조를 하면서 한 가지 표현을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 일을 꼭 해야 한다. 너의 마음, 모든 마음으로. 너의 모든 마음으로. 아버지는 심부름을 가려고 집을 나서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의 모든 마음으로, 너의 모든 마음으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선교사는 성경에 나오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다음과 같이 번역했어요. 나의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 나의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 교우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비록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순종은 아니더라도, 사도 바울과 같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어마어마한 순종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모든 마음으로, 전심으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다음으로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 레갑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화면을 통해 본문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갑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 선조인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했는데요. 참고로 레갑 사람들이 자기 선조인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 레갑 사람들이 순종한 것은 요나답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이냐? 열왕기하 10장 15절로 27절에 나오는 예후 왕의 우상 숭배자 척결 사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열 번째 왕인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을 몰아낼 때 예후를 도와서 이스라엘 땅에서 우상 숭배자들을 몰아낸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갑의 아들 요나답입니다. 자,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요나답이 레갑 사람들에게 명령한 세 가지 내용,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거, 개인적인 재산을 갖지 않는다는 거, 평생 동안 장막에 산다는 거, 이 세 가지 내용, 요나답 개인의 말이 아니다, 요나답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받은 명령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물론 요나답이 레갑 사람들에게 명령한 세 가지 명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율법과 비교해 볼 때 비슷한 면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레갑 사람들이 세 가지 명령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 레갑 사람들이 하나님 명령을 지켰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레갑 사람들이 요나답의 명령을 지켰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명령을 지켰다, 이런 식으로 다섯 번이나 반복을 해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레갑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 선조인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 분명한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레갑 사람들이 무려 300년 가까이 철저하게 지킨 저 명령, 잘 들으십시오, 요나답이 명령한 저 명령, 저 세 가지 명령들이 사실 레갑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보셔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거, 개인적인 재산을 갖지 않는 거, 평생 동안 장막에 거하는 거, 이와 같은 세 가지 명령들은 레갑 사람들의 생사를 좌우하거나 이들 족속 전체의 흥망이 달린 그 정도의 중요성을 가진 명령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세 가지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레갑 사람들에게 엄청난 마이너스 결과가 발생하고, 반대로 이 세 가지 명령을 지키게 되면 레갑 사람들에게 커다란 플러스 결과가 발생되는 그러한 성격의 명령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레갑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명령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300년 동안이나 지속해 왔는데요. 이처럼 중요하지 않은 명령에 대해서도, 작은 일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순종하는 레갑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십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레갑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복에 대해서 기록한 구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레갑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뭐냐?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복입니다.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복, 이게 뭐냐? 구체적으로 무슨 복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인정받는다. 혹은 제사장 직분을 받거나 레위인의 직분을 받는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레갑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냐, 어떤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레갑 사람들의 순종에 비해서 그들이 받게 된 복이 대단히 컸다. 그들의 순종에 비해서 그들이 받게 된 복이 엄청나게 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레갑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선조가 남긴 명령에 순종했어요. 사람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게 아니라 사람의 명령에 순종한 레갑 사람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일까요? 이건 역시 앞서 살펴봤던 첫 번째 주제인 순종의 중요성과 똑같은 방식. 그러니까 선조의 명령에 순종하는 레갑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의 백성들아, 중요하지 않은 명령에 대해서도 작은 일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순종하는 저 레갑 사람들이 커다란 복을 받게 됐다는 작은 일에 대해서도 순종한 저 레갑 사람들이 커다란 복을 받게 됐다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희도 역시 작은 일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라. 또한 작은 일에 대해서도 너희가 철저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커다란 복을 주시는지 분명히 깨달아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베푸신 수많은 기적 중에서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이죠. 오병이어 기적의 출발점을 보고 계십니다. 오병이어 기적 많이 알고 계시죠. 성인 남자만 따져서 5천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다 합하면 좋기 만 명이 훨씬 넘는 엄청난 무리가 모두 다 배불리 먹고도 열두 바구니나 남게 된 이 놀라운 기적, 이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께서는 저기 있는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행하셨어요. 정말로 보잘것없는 작은 순종이었지만 그와 같은 작은 순종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참으로 놀라운 엄청난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작은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철저하게 순종하며 따라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복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 믿고 확신하며 경험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 모두 레갑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들어 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모든 마음으로 전심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철저하게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작은 일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커다란 복을 주시는지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